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6월 29일은 36년 전 유럽에서 납치된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생일입니다. 이시오카 씨는 올해로 59세가 되십니다. 아직 일본에 귀국하지 못한 납치 피해자들의 하루빠른 귀국을 요구합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6월 5일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 북조선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는 큐슈 연락협의회 주최에 의한 북조선 인권침해 문제 개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카토 가스노브 납치 문제 담당 대신 오가와 히로시 후쿠오카 현 지사, 타카시마 소이치로 후쿠오카 시장을 비롯한 각계의 대표자와 후쿠오카 시민들이 모였으며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 이른바 가족회에서는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오빠이자 가족회 대표 이즈카 시게오 씨, 납치 피해자 마스키 카오르 씨의 누나인 사이토 후미오 씨, 납치 피해자 마스모토 루미코 씨의 언니인 히라노 후미코 씨 및 남동생인 마스모토 테루아키 씨 등이 참석하여 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집회의 내빈으로서 인사말을 전한 카토 가스노브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납치 문제는 아베 내각의 최우선 과제이며 저도 취임 이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조선은 납치 문제에 진지하게 임하려 하지 않고 납치 피해자분들의 귀국은 고사하고 그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북조선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일미한 3개국은 각각 독자적인 강력한 제재 조치를 부과하고 3월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결의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5월 미국을 방문하고 워싱턴 DC 및 뉴욕에서 미국 및 한국의 인권 문제 책임자와 유엔 관계자 등의 참가를 통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저는 국제사회에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의 현황 및 비참함을 호소함과 동시에 국제 연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더욱이 5월 26일, 27일에 열린 G7 이세시마 회의에서는 의장인 아베 총리로부터 납치 문제를 포함한 북조선 정세에 대해 제기되어 우리는 북조선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해 납치 문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즉각 대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문구가 정상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 원칙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제휴하면서 북조선에 대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한편 대화를 계속하여 납치 피해자의 귀국으로 연결되는 구체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납치 피해자분들이 가혹한 북조선 땅에 사로잡힌 채 오랜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피해자분들도 가족분들도 고령의 나이가 되어 그분들의 건강과 귀국 재회를 기다리는 절실한 마음을 생각하면 이제는 한시의 기다림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납치 피해자분들의 귀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거주 중인 조선반도 출신인에 의한 일본 소개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시점에서 본 일본의 문화와 생활, 사회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일본의 모내기 기계입니다. 그럼 들어보시겠습니다.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조선에도 낮 기온이 30도씨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네요. 북조선의 테레비 방송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 논밭에서 손으로 김을 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북조선에서 힘들게 농촌 동원되어 일하던 때가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오늘은 일본의 모내기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에는 봄에 표모를 심는 시기는 학생, 군인 등 대부분의 국민들이 총동원되는 1년 중 가장 바쁘고 힘든 때이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일본에 와서도 농사 짓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에서 모내기 하는 것을 보고 실제의 모습을 보려고 도쿄 근처에 은화한 농촌을 찾았습니다. 일본의 논밭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북조선의 모내기 현장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었습니다. 넓은 논밭에서 작업하는 사람은 겨우 두 사람이었고 모내기를 하는 사람은 기계를 조종하고 있는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모내는 기계의 디자인은 물론 조작과 성능도 북조선의 모내는 기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였습니다. 수상 보트처럼 생긴 모양의 모내는 기계는 모에 심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 모내는 기계가 자동적으로 모를 심는 것을 보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감탄이 나왔습니다. 북조선의 작업 공정과는 다르게 편모를 키울 때부터 모내는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되어 있어 모뜨는 작업이 아주 간단하여 효율이 높은 것 같았습니다. 매 농가에 있는 작은 화물차에 모를 가득 싣고 모내는 기계에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모내는 기계는 1분당 약 120m의 속도로 하루 4.5헥타르의 면적에 모내기를 할 수 있으며 어떤 크기의 논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크기와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푸르러지는 논밭을 바라보면서 북조선과 같은 모내는 작업이지만 너무도 다른 것이 놀라 농촌에서 살면서 농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북조선에서 학생 시절에 모내기 동원되었을 때 일인데 휴식시간에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을까 하고 논의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외국의 정보를 알 수 없었기에 소문으로만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 일본에서는 농사를 자동화된 기계로 하기 때문에 농민들은 흰 와이셔츠를 입고 일한다고 말하였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와서 실제로 흰 와이셔츠를 입고 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그때 학생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현대적인 기계로 허락의 농사짓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실제로 보게 된다면 반드시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사 여러분, 일본에서는 최근 세계 최초로 지능을 가진 모니는 기계를 개발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니는 기계는 비료량의 설정을 조절하면 항상 일정량의 비료를 주었지만 새로운 기계는 변모를 심으면서 토양의 상태와 온도, 토양의 깊이를 측정하여 비료의 양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계에는 논판 관리에 필요한 GPS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논밭의 상태를 지도에 기록하여 앞으로의 용농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계가 한 대라도 북재선에 도입된다면 수백 명분의 작업이 필요한 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노령 낭비를 줄이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한다든가 다른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청사 여러분, 최근 노동신문에 새롭게 개발한 모내기 기계에 대하여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보니 세 명이 타고 손으로 작업하는 이전의 기계와는 큰 차이가 없더군요. 지금 북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는 기계의 원동기는 1980년대 제1조선 총연계 기업에 의하여 북조선의 원산에 금강 원동 합용 회사를 세워 그곳에서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현대적이고 효율이 높은 새로운 원동기는 그때까지 북조선에서 생산하고 있던 원동기와는 전혀 달라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북조선의 목선에도 그 원동기가 사용되어 어민들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덕으로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북조선의 큰 농장들도 모니는 기계를 사용하는 비율은 높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제재 선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내기는 인력으로 하는 가장 힘든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본의 농업 기계 기술은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였습니다. 국민이 손으로 농사를 하는 북조선은 일본을 향해 비방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를 좋게 하도록 노력하여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을 배워 어렵고 힘든 농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일본의 모니는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미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6월 27일 무수단 탄도 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날에 북조선이 다시 한번 그 무수단 탄도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었습니다. 두 개 발사했는데 첫 번째는 150km를 좀 비행하다가 폭발 좀 하고 두 번째 미사일은 400km를 좀 비행하고 일본 해에 락단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발사에 관해서는 성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두 달 반 동안에 북조선이 6개 무수단 미사일을 좀 발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성공됐던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것은 역시 아직은 무수단 미사일의 신뢰성 그런 것은 없다고 그런 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사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현지 지도를 했다고 북조선 쪽에서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따르면은 김정은 씨는 이번 발사의 결과에 대해서 고단한 좀 만족을 좀 했다고 보도가 있었고 그리고 김정은 씨는 태평양 작전지대 내에 미국 놈들을 전면적으로 같이 전면적 및 현실적으로 공격을 좀 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좀 가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김정은 씨는 말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역시 태평양 지역이 아내라고 생각하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그 다음에 구암에 있는 미군 그런 것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전면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김정은 씨는 말을 했는데 물론 그런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은 북조선의 무수단 미사일의 능력이라면은 신뢰성 없어서 확실한 좀 공격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이 물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6번 발사하다가 5번 실패했던 건데 그렇다면 이런 실패됐던 원인을 좀 규명을 하고 그것을 다 수정을 하다가 급세 미사일로서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는 것은 생기는데 아직은 북조선의 무수단 단도미사일의 이러한 신뢰성이 없습니다. 원래 실패됐다면은 빨리 하더라도 좀 6개월, 보통 1년 정도 좀 이러한 원인을 좀 규명하는 거나 그런 과정으로 좀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해서 할 때는 미사일의 신뢰성, 안전성 그런 것은 좀 생기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평기로서 군사 평기로서 지금 무수단 미사일이라는 것으로 좀 쓸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이번에 계속 좀 발사를 했는 것은 거기에 무수단 미사일 능력이라는 것은 좀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은 큰 이유라고 할까 원인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만약에 무수단에 대해서 좀 너무 신경을 쓰게 있다고 하면은 이번에 무수단의 좀 사정권이란 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런 것은 좀 확정하는 그런 것은 좀 필요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북조선이 좀 발사를 좀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발사한 미사일을 좀 일본의 우위를 좀 통해서 태평양에 낙당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사정권이라는 것은 얼마나 좀 되는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런 거 한다면 일본에 대해서 너무나 엄중한 도발 행위가 되는 것은 물론 사실이고 일본 쪽에서는 너무나 심하게 그게 받아들이다가 심한 반응 나온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너무나 좀 자격적인 행위가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생각하면 만약에 일본 우위를 통해서 발사를 좀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일본 미국 사이하고 러시아만 군사적 긴장이 되는 것은 물론 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것은 북조선으로서는 좀 피하려고 하는 것은 명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수당의 사정권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 미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격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번 발사 성공된 여섯 번째 미사일의 발사를 보면 고도 1000km 이상의 상승 비행을 좀 시키고 일단 그 대기권 외에 좀 내도록 좀 하다가 다시 한번 대기권의 독립을 좀 하도록 좀 이런 그것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독립을 하는 그런 것은 그 장거리 미사일을 좀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에 대해서 좀 기술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수당은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좀 생각하는 장거리 단도미사일 개발에 도움이 있도록 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에 의한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국입니다. 이번 주는 1972년의 히트곡 야마모토 린다의 도저히 멈추지 않아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린다의 도저히 멈추지 않아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되어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되어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타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도오루 씨, 마츠키 카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inf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번호 3-3581-6011 813-3581-6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과 밤 1시부터는 주파수 996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